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News Focus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에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8.15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핵 포기를 촉구하는 한편 남북한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강제 수용소 폐쇄를 촉구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화해와 용서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내용을 잠깐 들어보시죠.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과 산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사업을 확대해 가야 합니다.
네, 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 이 남북관계가 오랫동안 냉각 상태에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인데요. 당연히 이 어떤 내용이 담길지 적잖이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이번에 나온 그 경축사의 주요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지 2년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에서도 남북관계에 이렇다 할 진전이 없고 그 결과로 인해서 이 박 대통령이 제시한 대북정책이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든지 또 드레스덴 구상 이런 것들이 사실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북한은 계속해서 최근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8.15 광복절을 맞았기 때문에 경축사에 대해서 일찌감치 관심이 높았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그 전환할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맥락에서 기대가 있었는데요. 이 박 대통령은 다분히 아주 그 실천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물론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크게 큰 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 대통령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위험하고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북한이 핵을 버리고 국제사회로 나와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강론 부분에서는 남북이 실천 가능한 사업부터 행동으로 옮겨나가자 하는 그런 맥락에서 북한에 대해서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네.
환경 분야, 민생 분야, 문화 분야 이렇게 세 가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언급을 했는데요. 먼저 환경 협력과 관련해서는 실제 목소리로 들으신 대로 남북한이 하천 그리고 산림을 공동 관리하고 협력해 나가자라는 것이었고요. 오는 10월 달에 강원도 평창에서 한국의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는데요. 여기에 북한 대표단의 참석을 희망했습니다. 또 민생협력과 관련해서는 이산가족의 상봉을 제안했고요. 또 민생과 관련한 인프라, 사회간접자본시설들을 본격적으로 협력해서 이뤄나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문화 부분에서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해 나가자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내년이 그 한반도 광복 70주년을 맞지 않습니까?
네.
남북한이 공동으로 기념 문화사업을 준비하자 이렇게 세 가지 큰 틀에서의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네. 다른 그 대통령들의 광복절 그 경축사에 비하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무적이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대통령 박 대통령의 이번 제의가 어떤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금 전에 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 박근혜 대통령이 벌써 지금 1년 출범한 지 1년 반 지금 2년 차에 지금 접어든 상황이고요. 또 박 대통령은 저 올 봄에 그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드레스덴 방안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벌써 그 지난 봄부터 지금까지 약 방사포 미사일을 200발이나 쏘면서 그 상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이런 국면입니다. 한마디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그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 굉장히 비정치적인 분야, 남북 하천, 문화 행사 이런 것을 통해서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비교적 낮은 단계의 제안을 함으로써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가자 이런 뜻의 제안을 북한에게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그 실무적인 협력에 강조점을 뒀는데 이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풀기에는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다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북한의 관심사에 대해서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경축사에서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네.
이 북한은 박근혜 대통령의 경축사 바로 하루 전에죠. 지난 14일에도 이 조평통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평통을 통해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5.24 그 대북 조치 제재 조치를 해제하는 문제 그리고 그 비방 중상 이런 그 상호 정치적이고 적대적인 행위를 중단하는 문제 또 미국과 한국군의 군사훈련 중단 문제 그리고 금강산 관광 재개 이렇게 남북 간의 그 큰 틀에서 지금 막혀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말씀대로 아주 실무적인 협력에 강조를 뒀고요.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라든지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이런 큰 틀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수 있는 기본 그런 원칙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박 대통령이 언급한 그 환경이나 민생 문화 부분의 협력은 사실은 그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의 상당 부분 포함돼 있고 여기에 몇 가지 좀 더 세부적인 것을 보탠 것인데요. 이 북한은 이미 드레스덴 구상에 대해서는 이 흡수통일 구상으로 그렇게 의구심을 갖고 있으면서 상당히 거부적인 반응을 보여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 박 대통령의 경축사가 이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 기자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뭐 한 가지 아쉽거나 뭐 미흡한 대목을 하나 더 덧붙이자면은 그 6.15 14선언 문제입니다. 남북 간에는 이미 그 남한과 그 북한의 그 최고 지도자들이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떤 사업을 하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합의한 6.15 14선언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한국에서 정부가 물론 바뀌었습니다만은 이 기존에 합의된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은 좋지 않았을까. 북한의 호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네. 자, 광복절 경축사에 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한국 정부는 이에 앞서서 지난 11일이죠. 북한의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남북 접촉이 고위급 접촉이 될 듯 하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이 뭐 지연이라고 할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그 제안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국통일부는 11일이죠. 제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자고 북한에 제의했는데요. 날짜는 오늘 19일이고요. 장소는 그 판문점 북측적인 통일각에서 만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회담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19일이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편리한 날짜가 있다면 제시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렇게 제안을 한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앞서도 잠시 언급을 제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 정부가 지금 집권 2년 차를 거의 지금 지나는 시점 아닙니까?
네.
이런 시점에서 그 꽉 막힌 남북 관계에서 이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인식이 있지 않았었나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 한국 정부는 최근에 통일준비위원회를 출범시켰죠. 그리고 또 그 평화와 화해의 상징으로 그렇게 이끌거려지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한국을 방문 중인 상황이고요.
네.
또 9월 달에는 인천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또 여기에 맞춰서 북한은 대규모 응원단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흐름이 이 남북 관계에서 뭔가 그 전환점을 찾는 데는 상당히 그런 적절한 때라는 그런 판단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이 시점에서는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좀 변화의 그런 그 시발점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인식이 북한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2차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배경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남쪽에서 그 제시한 날짜가 19일인데 이날은 이 미한 합동 군사 훈련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이날이 됐을까? 우연인지 아니면 뭐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이날을 정한 것인지 어떻게 보시는지?
네, 한국 정부는 왜 19일 날 만나자고 했는지 뭐 그 이유는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측을 해본다면요, 을지 그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실시돼도 남북한이 이와 별도로 그 판문점에서 머리를 맞대고 그 남북 간 화해와 협력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또 참고로 또 지난번 1차 고위급 접촉도 당시에도 그 미한 군사훈련 중에 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남북관계가 이 5.24 조치라는 장벽에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 고위급 접촉의 이 문제도 논의가 될까요?
예, 한국 정부는 북한이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이 5.24 조치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6.17 통일부 장관은요, 그 남북한 간의 이 접촉에서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해 나간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5.24 조치 해제뿐만 아니라 금강산 관광 재개 이런 문제들도 논의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그 통일부 당국자는 이같이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한 바로 다음 날 그 배경 설명을 통해서 그렇다고 해서 논의한다고 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5.24 대북 제재 조치 해제 문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풀 수는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것은 북한이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한다든지 그 선제 조치로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에 쭉 요구해온 것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그 전제가 돼야 그 검토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네. 이 남북한의 고위급 접촉이라는 것은 이번이 이제 처음 하자고 제안한 건 아니고 전에 이제 있었던 것이 계속이 안 되다가 다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앞서 그 2월 고위급 접촉 그 얘기 잠깐 좀 해 주시죠.
네, 남북한은 지난 2월이죠. 그 판문점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고위급 접촉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세 가지 사항, 남북관계 개선, 상호 비방 중단, 또 이산가족 상봉 이렇게 3개항에 합의를 했고요. 이어서 그 이산가족 상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그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합의 자체가 상당히 그 흐지부지된 유야무야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금요일까지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해서 북한은 아직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끝난 이후에나 북한이 응답을 해오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들도 있고요. 또 일부 다른 전문가들은 이 한국 정부가 이미 그 남북 고위급 접촉을 제안하면서 그 5.24 조치나 이런 것들은 그 과거와 마찬가지로 그 북한의 선행 그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힌 터여서 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소극적으로 임할 가능성을 언급하고도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많이는 아니지만 그 문화 교류 부분이라든지 또 인도적 지원 이런 부분에서 약간의 그 교류 숨통이 트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이 한국이 북한 여성을 돕기 위한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이 내용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한국 통일부가 밝힌 내용인데요. 여기에 따르면 그 세계 식량 계획 WFP와 세계 보건기구 WHO의 북한 모자 보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원금액은 WFP의 700만 달러고요. WHO의 630만 달러로 총 1,330만 달러입니다. 이 돈은 북한의 그 산모와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 지원과 필수 의약품 제공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네, 1,330만 달러면 뭐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런데 직접 주는 건 아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액수고요. 이것이 이 한국이 북한에 보내는 어떤 화해 제스처 신호라고 볼 수 있나요?
아, 물론입니다. 그 한국 정부는 인도주의 지원 문제는 사실 정치 사안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다루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혀왔고요.
네.
특히 이번에 그 세계 식량 계획에 대해서 2007년에 지원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700만 달러를 그 지원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7년 만에 그 WFP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영양식 지원 사업 그리고 아동이나 산모 관련 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하게 된 것인데요. 관련해서 이 한국 통일부의 대변인은 이번에 1,330만 달러를 한국 정부가 그 유엔 기구를 통해서 북한에 지원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드레스덴 구상의 모자복원 천일 프로젝트 이게 앞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네.
그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천일 기간 동안에 상당 부분 여러 가지 그 발달이 그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네.
이 천일 동안의 그 지원 프로젝트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 같은 1,330만 달러의 지원을 제공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대북 인도주의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네. 뉴스 포커스 한국의 광복절 그리고 남북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미얀마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ARF라는 약자로 불립니다만은 이 모임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일정과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은 지난 11일 이틀간에 그 미얀마의 수도 네피도에서 열렸는데요. 영내 그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서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각국 간의 교역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테러 대처 문제, 안보 문제 이런 것들을 다뤘고요.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이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이 아시아 지역에서는 유일한 그런 지역 안보 다자 협력 체관입니까?
네.
특히 이 매년 한 차례씩 열리는 이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그 10개 회원국뿐만 아니라
네.
그 주변국들, 미국, 한국, 일본, 중국 등 이런 주요 나라들의 외무장관들이 거의 전부 그 참석을 합니다.
네.
올해는 북한의 외무상, 리수용 외무상도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회의에서 여러 가지 주요 현안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북한 문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네. 자, 이 북한 핵 문제와 미사일 문제 등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한반도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어느 정도 어떤 내용의 얘기들이 있었습니까?
네, 북한 핵 문제와 그 탄도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문제가 논의됐는데요.
네.
회의에 참가한 대부분 나라의 그 외교 장관들은 북한의 핵실험과 최근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상당히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결의와 9.19 공동성명을 준수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이와 관련해 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북한의 도발이 한반도와 지역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는데 많은 외교 장관들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자, 이번 행사에는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도 참가를 했습니다. 여러 나라의 그 외교 수장들이 모인 가운데 또 북한에서도 외무상이 참가를 해서 관심을 모았는데요. 자, 이 북측 당국자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 어떤 주장을 한 건가요?
예, 말씀하신 대로 리수용 외무상 참가해서요. 그 과거 그 연례 회의에 그 박이춘 전임자 그 외무상도 여러 차례 그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박이춘 외무상은 사실 적극적으로 그 이런 양자 회담을 갖는다거나 이런 그 기억은 별로 없는데요.
네.
이번에 리수용 외무상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양자 회담도 갖고 또 활발하게 발언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그 북측 당국자가 말씀하신 대로 그 가졌는데요. 이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부국장입니다. 그 포럼이 열리고 있는 기간에 그 기자회견을 갖고 핵과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이 미국의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바로 그것 때문에 핵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런 그 미국의 적대 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핵 억제력 강화 노력에 계속 박차를 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자위권으로서 자기네들이 당연히 보유한 그런 권리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네. 이번에 또 관심을 끈 것은 이제 북한과 일본의 외교 수장들이 만나서 또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건가 그것이었는데 이번에 그 두 그 외교 장관들이 일단 만났습니다. 그래서 회담 뒤에 기자회견도 갖고 그랬는데 우선 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밝힌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특별조사위원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북일 간의 현안들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무엇을 전달했다는 건가요?
네, 기시다 외무상이 그 일북 간 그 접촉을 가진 다음에 기자들과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앞서 들으신 대로 현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북한 측에 전달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을 피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일본 그 언론들은 일본인 납북자에 대한 재조사를 철저히 좀 해달라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또 하나는 그 북한이 최근 그 미사일 그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 발사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네, 또 이 북한 그 외무상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것도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두 사람은 어떤 얘기를 했나요?
예, 그 중국과 북한의 그 외교 당국자들이 만나면 대체로 그 북한의 핵 문제, 육자회담 문제, 그리고 두 나라 간의 그 관계 강화 방안 이런 것들이 그 일상적으로 논의돼 왔는데요. 이 두 사람의 그 회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공개된 것이 없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번에도 이 북중 간의 관계를 그 필두로 해서 양자 간의 관심사가 논의되지 않았겠는가 이런 관측들이 있을 뿐인데요. 이번 그 리수용 외무상과 왕이 중국 외 외교부장 간의 만남은 지난 4월 달에 만난 이후에 두 번째로 이뤄진 것이었고요.
네.
특히나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한 이후에는 처음 이뤄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도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지만 자세한 내용들이 공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경직돼 있다. 이런 속에서 이제 예, 두 그 외무 담당자들이 만난 건데 과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무슨 내용의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긴 하지만 이 북한 통신이 일본 외무상과 만난 것을 보도하면서 중국과의 회담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추측을 뭐 해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글쎄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뭐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은 흥미로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이렇게 북한 외무상이 그 미얀마에 가서 여러 나라 외상을 만났습니다. 그 예를 들면은 일본,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여러 외상을 만났다 이런 소식이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쭉 실렸는데요.
네.
이상하게 그 관영통신인데도 불구하고 그 북한의 가장 큰 우방이면은 역시 뭐 중국을 꼽을 수 있는데요. 그 중국의 그 왕이 외교부장을 만난 소식은 싹 빼놓고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런 것이 역시 그 시진핑 주석의 그 한국 먼저 방문 이런 것에 대한 그 북한의 그 불편한 속내를 반영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있습니다.
네. 이번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케리 장관도 북한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케리 장관이 발언한 내용 간단히 정리를 좀 해 주실까요?
예, 그 케리 장관은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이 북한의 역시 핵 문제에 대해서 주로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 미국은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할 준비가 돼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제는 북한이 핵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일 때 그럴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핵 개발을 이어나간다면은 그 관계 개선뿐만 아니라 압박도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 케리 국무장관의 대북 관련 발언은 그 여러 그 다른 장소에서 말하면서 계속해서 관계 개선의 의지는 있지만 그것은 북한이 핵을 포기할 준비가 돼 있을 때고 만약에 그런 준비가 돼 있지 않다 하면은 미국으로서는 압박을 점점 더 강화할 그런 준비도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되풀이 강조했습니다.
네, 케리 장관이 상당히 그 강경한 발언들을 한 것으로 이번에 보도들이 됐습니다만은 자, 이 아시아 순방을 마친 케리 장관이 13일 하와이에 들려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유린 실태도 지적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나온 케리 장관의 목소리 잠깐 들어보시죠.
North Korea's gulag should be shut down not tomorrow, not next week, but now.
북한의 강제 수용소는 뭐 내일 혹은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당장 문을 닫아야 한다. 상당히 그 강경하게 그 표현을 했는데 이 케리 장관이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정책에 대해서 연설을 하면서 이렇게 인권 문제를 강하게 제기한 배경, 뭐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뭐 케리 장관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이번에 더 그 강조점을 뒀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흐름 측면에서 보면요. 그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작년부터 그 북한의 인권 문제, 강제 그 수용소를 비롯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 정도 강도로 계속 얘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그 VOA가 여러 번 보도해드렸습니다만은 작년에 유엔을 중심으로 그 북한의 열악한 인권 사항을 그 지적하는 여러 보고서가 채택됐고요. 또 미국도 여기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이런 것이 아마 작년부터 쭉 반영이 됐고 이번에도 케리 장관의 그 연설에 그런 강조와 그 측면들이 그 반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뉴스포커스 지금까지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수장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부터 4박 5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주기 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교황의 아시아 지역 국가 방문에 대해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서울에서의 교황의 발언 잠깐 들어보시죠.
Korea's quest for peace is a cause close.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반도의 화해와 안정을 위한 노력만이 지속적인 평화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한국의 평화 추구는 이 지역과 전쟁에 지친 전 세계의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절실한 대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 잠깐 들어보셨습니다. 자, 이 한국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25년 만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북 화해와 용서를 상당히 강조를 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번에 그 가는 곳마다에서 그 남북한이 그 둘로 나눠져 있는 한반도의 현실을 그 감안한 듯 그 평화 그리고 화해, 협력 이런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얘기뿐만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사회에 그 다양하게 나눠져 있는 계층에 대한 계층 간의 그 화해나 협력 이런 것도 그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건데요. 이 남북한과 관련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은 교황은 그 지난 14일 서울에 도착해서 그 청와대로 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주한 외교사저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연설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평화를 위해선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 특히 평화는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게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고 정의는 과거의 불의를 잊지는 않되 관용과 협력을 통해서 불의를 극복하려고 요구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특히 그 지난 15일 날, 광복절인 15일에는 충남 당진에서 이 청년 대회를 열면서 거기서 즉석 연설을 했는데요. 한반도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한 가족이 둘로 나뉜 거는 큰 고통이다.
네.
그러나 한국은 하나라는 아름다운 희망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희망은 같은 언어를 쓰는 한 형제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반도에도 언젠가 평화가 찾아와 두 형제 자매가 하나로 뭉칠 것이다. 이렇게 즉석 연설로 했습니다.
네. 이 교황의 이번 한국 방문에는 이제 행사로 보면 두 가지 이제 큰 행사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아시아 청년대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시복식입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 그 교황이 풍기는 어떤 그 메시지 이것을 무엇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그 교황은 사실 그동안에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 대한 도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방한하는 시점에 한국은 이 남북 분단으로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로 많은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또 군대 내 폭력 사망이라는 그런 사건이 났었고요. 이 경제적으로도 양극화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 소외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편에서 옹호하는 발언들을 많이 했고 그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한국 방문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점들은 그 프란치스코 교황을 환영하는 공항에도 그 외국인 이주 노동자 그리고 탈북자 범죄 피해자 가족들 장애인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 등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교황을 맞이하도록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이 교황은 이번에 그 아시아 청년 대회에서 수천 명의 아시아 그 청소년들한테 주는 그 메시지도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그 가톨릭에서 그 세계 청년 대회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 이번에 열린 건 아시아 대회고 한국은 그렇게 그 수만 명이나 되는 그 청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된다고 해서 일단 그 아시아 청년들만 모으는 그런 행사에 이번에 교황이 왔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서울공항에 나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만남을 갖고 했는데 박 대통령은 이번에 그 교황한테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크게 그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서울공항에 나가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맞이하면서 그 이렇게 한국 땅에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반도 평화에 평소 그 관심이 많고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인사말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순교자 124위에 대해서 이제 복자로 올리는 그런 그 행사를 하는 것인데 이 복자라는 것은 이제 성인이 되기 전 단계를 거치는 것인데 이번에 그 복자로 그 시복되는 그 사람들 중에 이 윤지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의 그리스도 그 신앙을 받아들이면서 제사를 반대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죽은 그런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 등등. 사실은 한국에 지금까지 그 성인이 104위가 있는데 세계적으로 봐서도 이렇게 많은 성인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좀 바꿔서요. 북한은 이 프란치스코 방한 일인 14일에 방사포를 5발이나 발사했습니다. 자, 이것이 교황 방한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닌지 이것도 지금 많은 그 의문점을 안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동안 북한은 이 한국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릴 때 이렇게 그 방사포든 아니면 그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을 발사해서 그 무리를 빚고 또 도발이라는 그런 비난을 사고 그랬었는데요. 이번에도 마침 또 공교롭게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문하는 날 그날 아침 그리고 오후로 해서 이렇게 5발의 그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교황 방한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례적으로 북한이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뭐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서 밝힌 것은 아니고요. 이 조선중앙통신 관영 매체죠. 조선중앙통신의 그 과학자의 기고문을 통해서 발표했는데요. 이것이 교황 방한에 맞춰서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다라는 것은 황당무계한 궤변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이미 세워진 계획에 따라서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북한 정권은 자기들도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주장과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북한 헌법의 68조를 보면요. 북한도 그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 평양에 가보면 봉수교회나 그 장충성당 같은 이런 그 종교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북한에 살다가 그 한국 또는 외국에 나온 그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것이 그 대부분 그 대외 선전용, 즉 북한도 종교 자유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대외 선전용 시설이고요. 그 교회나 성당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노동당 전위기구에서 일하는 노동당원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또 한편으로는 그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그 유적지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시 이렇게 복원하고 뭐 이런 또 일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것은 예. 또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김일성 주석의 그 어머니죠. 강반석 여사.
네.
그 사망 81주년 추도 행사를 연 사실을 관영통신을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한국 측에서는 이런 그 전문가들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북한이 사실 그 말씀하신 칠골교회를 유서 깊은 칠골교회를 개보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그 한국의 그 전문가들의 시각에는 북한에도 나름대로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것을 대외에 좀 알리기 위한 선전용일 뿐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은 한국의 광복절 그리고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 소식 또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의 의미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에는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